말씀을 나누죠. 로마서 14번째, 로마서 1장 7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얼마 전에 뉴저지에 계신 어떤 인터넷 성도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저희 교회 설교를 6년 전부터 듣고 계신 분이셨어요. 4대째 예수를 믿고 있는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쟁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신이 알고 있던 예수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저희 교회 설교 CD를 나누어 주기 시작하셨는데, 어떤 분이 몹시 반가워하시면서 자기도 서문학의 설교를 듣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출간된 책도 모두 다 구입을 해서 열심히 읽고 있다고, 이렇게 동지를 만나니 너무 반갑다고 하시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도 너무 반가운 마음에 어느 교회에 출석을 하시느냐고 물었더니 교회 이름을 대시면서 자기가 그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시더랍니다. 이분이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를 오매불망 찾고 있던 터라 너무 반가운 마음에 교회 주소를 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대뜸 교회에는 오지 말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그 목사님 왈 자기도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너무 소중한 것임을 알지만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하면 교인들이 하나도 버티지 못하고 다 나갈 것을 알기 때문에 설교는 그렇게 못한다고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 교회에 와도 실망만 할 테니까 CD나 열심히 들으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도 어처구니 없어서 그럼 그런 설교를 듣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서머나교회 교인들은 다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들은 다 변태라고 하시더랍니다. 여러분은 졸지에 변태가 되신 거죠. 근데 며칠 전에 텍사스에 계신 인터넷 성도분이 이메일을 보내주셨는데 그와 비슷한 상황이 거기에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가게에서 하루 종일 저에게 설교를 틀어놓고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느 날 손님 한 분이 아주 반갑게 덱도서문학교의 설교를 들으시냐고 나도 열심히 듣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셨다 그래요. 그 성도분이 너무 반가워서 그 목사님에게 설교 CD도 드리고 또 책도 선물해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자기도 목사지만 자기가 심어하는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렇게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다 나갈 거라고. 그럼에도 매주 모여서 그런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는 서머나교회 교인들이 좀 특별한 별종이다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러시면서 십자가 복음, 자기 부인의 진리를 마음껏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서머나 교회가, 그런 회중이 있는 서머나 교회가 올바른 설교를 하고 싶어 하는 목사님들의 로망이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메일 제목을 목사님들의 로망 이렇게 해서 보내셨나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읽어봤더니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싶어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메일을 받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서문학의 교인들이 진짜 변태들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좀 특이하긴 하더라고요. 매일같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야단을 치고 애써 내어놓은 선행도 혹시 그거 죄일지도 모르니까 다시 돌아보라고 쏘아붙이고 그래서 머쓱하게 만들고 매일 죽어야 한다고 협박을 하고 망하는 게잘 가는 거라고 재수 없는 소리나 하고 우리는 걸음더미에 불과한 존재들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같은 거 챙기지 말라고 자존심 상하는 말만 하고 보지도 못한 예수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만을 의지하라고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복음적 설교라는 게 하나같이 다 마음을 후벼 파고 면목 없게 만들고 희망마저 차압하는 그런 소리잖아요. 평안한 마음으로 왔다가도 불편한 마음이 되어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 충만하여 왔다가 분기탱천하여 돌아갈 땐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왜 여기에 나와 앉아 계십니까? 제가 대신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평강이 무엇이고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버려서 그래요. 내가 부인되고 십자가의 삶을 실제화하여 사는 삶이 이 현실 속에서는 내 자존심이 상하고 고통스러운 삶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진정한 평강이 있고 그 속에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있음을 알기에 이렇게 나라는 존재의 실체가 낱낱이 까발려지는 현장에 길을 쓰고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위력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성도를 세상 속의 변태들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가 로마 교회에 평강을 빌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모든 초대교회가 다 그러했듯이 말할 수 없는 핍박 속에 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도는 그러한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라는 단어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평화, 평안, 화평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고 있는 단어예요. 에이레네. 우리가 알고 있는 평강은 그러한 핍박의 현실, 고난의 현실, 내 마음에 안 드는 현실이 다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그런 종류의 평강이죠. 우리는 평강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만 변화되면, 회복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평강이잖아요. 그렇다면 사도가 핍박 속의 로마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상황을 좀 편한 상황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애써 편지까지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평강을 누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는 그러한 로마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그러한 세상 속 현실과 무관한 천상의 은혜와 천상의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7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원하다, 기도하다, 기원하다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사도는 그냥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겐 이미 그게 주어졌단다 라고 상기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없는데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있는 거야, 잊지 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폭풍 속의 고요죠. 폭풍이라는 외적 조건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고요한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말은 사도의 편지에 매번 등장하는 단골 인사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 은혜와 평강이 다른 것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제가 다음 주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의 이 부분을 설명할 건데 오늘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설명할 거거든요. 헬라 원어로 보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 뒤에 아포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From이라는 뜻입니다. 아포. 여기뿐만 아니라 신약의 서신서에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말 뒤에는 모두 아포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고 그 뒤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from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혜, 평강 이 세 가지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로 평강을 누릴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따라서 성도의 평강이라는 건 자신의 현실이나 상황, 특정한 사건들에 의해 주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록 그 상황이 순교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느껴질 수 있고 감지될 수 있는 변개될 수 없는 그런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도의 인사말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말미에서 인용이 된 거거든요. 민수기 6장 25절 보세요.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요걸 인용해서 쓰는 거야 사도들이요. 바울을 비롯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해서 성도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 장면은 제사장이요. 제사장이 나시린의 희생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주는 장면이에요. 나시린의 희생을 근거로 해서. 그 복의 내용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나시린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자들이죠.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게 나시린입니다. 레위인들이 갖고 있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갖고 있는 자들이 나시린이에요. 그 나시린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표적인 실물 예시로 역사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수요예배 때 공부하고 있는 사사기에 삼손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 삼손이 나실인이에요. 그때 가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 삼손이라는 인물은 잉태되고 태어나고 삶을 살고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모형으로 삽니다. 아니 평생 바람만 피운 것 같은데 예, 한번 그때 가서 보세요. 어떻게 그가 예수를 모형하고 있는지.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래요. 그러면 이 말이 성경에 있단 말이잖아요. 이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여기에서의 나사렛 사람이 바로 나실인이라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번엔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진정한 나실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고 평강은 그 은혜의 동전 뒷면이에요. 평강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묵시 속에 완료되어 있는 성도들이 들어가 살게 될 묵시 속의 현실을 평강이라 그래요. 이미 그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변개되지가 않아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서는 믿음으로만 감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평강의 상태란 상황이나 현실이 변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상황이나 현실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일관되고 완료된 어떤 것을 굳게 붙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아프죠. 고통스럽습니다. 평강 아니에요. 근데 다 내게로 오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어리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 짐을 내려놓게 해주겠다는 말 안 했어요. 그 짐은 그대로 얹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환경은 현실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쉼을 얻게 해준대요. 요걸 평강이라 그래요. 외부의 현실은 여전히 똑같은데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으로 가면 그 평강이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을 반복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러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똑같은 단어예요. 평강을 주노라. 내 안에 있는 평강 주겠다 그랬죠. 그래놓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약속대로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그때 니들에게 주겠다고 한 그 평강 내가 갖고 왔어 하고 주시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약속했잖아 십자가 지기 전에 평강 주겠다고. 그거 내가 갖고 왔단다 라고 갖고 와서 두 번씩이나 반복하여 그 평강을 이야기하시면서 평강을 지금 선물로 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근거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인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강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사야서로 가면 좀 더 분명해지죠.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예수는 바로 그 평강을 선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 단어예요. 평강을 갖고 한 아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 53장 5절 보세요. 그 평강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는지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 평화요. 근데 그 평화가 어떻게 왔어요?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게 평화가 온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외적 상황이나 외적 현실이 변해서 주어지는 평강이 아니라 예수님 쪽에 어떤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완료되어진 어떤 것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게 평강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 쪽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평강이라는 상태가 완성이 되었는데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그건 변개가 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사도들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그거 있잖아. 기억나? 기억나? 묻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 보세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게 평강이에요. A랜 똑같은 단어예요. 평강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의 피로,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누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평강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자들이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게 평강이에요.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은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한 평강을 선물받은 제자들의 삶이 그 후로 편안하기만 했냐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와서 원하지도 않았는데 평강 갖고 왔다. 얘들아 평강 갖고 왔다 하면서 평강을 주시자마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행복 끝, 고생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전부 순교당했습니다. 그게 평강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5절 보세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지금 이 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받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기술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요약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는 평강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건데 그들의 삶이 편안해 보입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은 세상적 관점에서의 편안함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삶이었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완료시켜서 성도에게 무상으로 선물해 주시는 평강은 현실 상황을 호전시켜 주시거나 바꾸어 주시는 평강이 아니라 영적인 소망에 근거한 평강이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도 성도들에게 주신다고 하셨던 그 평강이 세상이 말하는 평강과는 완전히 다른 것임을 확실하게 천명하고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그 평안과 예수님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주는 평강은요, 우리가 추구하고 기대하는 그 평강을 공격하는 평강입니다. 때려 부수는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평강과 우리가 상정한 엉터리 평강이 전쟁을 하는 게 역사란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인간은 이 세상에서 편안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힘을 끌어모아서 자기들의 지혜와 열심과 노력으로 편안하려고 하잖아요.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그게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평강은 성도의 그런 삶의 추구를 때려 부수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게 평강이에요. 로마서 5장 1절로 가면 그 평강의 정체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믿음이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누구로 말미암아? 아포 예수 그리스도 나와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힘입어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게 화평이다, 이런 뜻이에요. 죄인은 하나님과 절대 더불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죽은 흙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없음이거든요. 그게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죽은 흙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요걸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요걸 화평, 평화,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누리는 평강은 이 세상에서의 편안함이나 안락한 삶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는 사람,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지를 모르는 사람, 그리고 그 원수된 자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신 중보자가 누구이시며 그분의 중보사역을 성취해낸 그 십자가를 모르는 이들은 진짜 평강이 무엇인지를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면 어떠한 결국으로 끝이 나게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화평에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그게 진짜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고 가야 될 일인데 그게 왜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아도 살만 하거든요. 근데 성도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처절하게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구나를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훨씬 불행하게 산다니까요, 이 땅에서. 세상은 이 세상이 주는 평강만을 추구해요.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그 진짜 평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늘의 선물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힘이 줄 수 있는 평강, 편안함과 안락함과 성공과 번영만을 추구하게 되는 거고, 그러한 죄인들의 죄성을 잘 아는 거짓 선지자들은, 왜? 어차피 마귀가 보낸 자들이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죄인들이 원하는 가짜 평강을 전해주면서 그들의 환심을 사는 이런 마귀적, 악마적 루틴이 계속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4장 13절 보세요.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물론 가짜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니들 그냥 이렇게 대충 살아도 지옥 같은 거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살아. 이 얘기예요. 칼이 왜 있어? 기근이 왜 있어?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가짜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위로해 준단 말이에요. 괜찮아 괜찮아. 평강이 온다니까. 11조만 열심히 해. 교회만 잘 나와. 주일 성수하여 구원받고 11조하여 복받자. 몰라. 성교 열심히 가. 착한 일 해. 그러면 복 준다니까. 평강 온다니까. 그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거짓과 복술, 기적을 막 일으키면서 너희들에게 거짓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적 같은 게 일어나면 야 어찌 성령이 함께 하지 않고 저런 기적이 일어나냐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귀가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겠죠. 그럼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은 없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구별할 능력이 없잖아요. 어떤 게 마귀가 일으키는 거고 어떤 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으키는 건지 모르니까 그런 것이 있는 곳엔 가지 마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가신 말씀 아닙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가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방에서 나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가짜 선지자들은 회중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지적하면 회중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잘 위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괜찮게 그리고 신앙생활도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자꾸 아니라 그러니까 불편해지는 거죠. 그걸 알아야 그 자리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며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되는데 인간의 죄와 그 죄인들이 생산해놓은 이 욕망의 배설물 같은 이 역사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고 거짓 평강만을 전한다는 거예요. 왜 너희에게 칼이 임하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율법이나 잘 지키고 제사나 잘 지내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세상적 평강, 상을 누리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난 그런 자들을 보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배당에 오셔서 여러분이 듣기 좋은 소리를 기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를 양산하는 아주 못된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마중물이 뭐예요? 펌프물을 왕창 쏟아내기 위해서 펌프에다 살짝 붓는 거. 회중들이 그걸 요구하니까 설교자가 그런 가짜들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불편해.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해줘. 다들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아는 것도 그거밖에 없어. 그러면서 그 이야기만 해주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자의 머릿수는 곧 돈이요 세력으로 환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돈이고 세력입니다. 그런데 모여앉은 이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 복음 이야기, 예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가 아니라 돈 이야기, 성공 이야기, 편안한 삶 이야기, 신비한 기적 이야기, 치유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얘기 안 해주면 삐져서 다 나가요. 근데 붙들어야 되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걸 유지하려면, 그리고 세력을 키우려면 붙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화목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이가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회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멋들어지게 해주면서 서로 공생관계를 구축하는 거죠. 나는 너희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내게 세력으로 붙어 있으면서 나의 꿈과 야망을 성취하는 데에 돈과 힘을 보태라. 이거 아닙니까? 그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 위에 덮쳐진 사망이라는 놈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모르는 자들의 무식한 오만인 것입니다. 그건 사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사기 행위를 이렇게 고발하세요. 예레미야 6장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약속하는 세상 것들을 하나님이 다 도와주고 이루어주어서 너희들의 소원 이루어주고 너희들의 문제 해결해 주어서 너희들에게 평강 줄 거야 하는 그 평강은 가짜 평강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심상이 고쳐준다라는 건 수술을 해야 될 환자를 앉혀놓고 그 환부를 만지면서 쑥쑥 내려가라 아파서는 약손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수술을 해서 도려내야 되는 안 그러면 죽는 그 환자를 데려다 놓고 쑥쑥 내려가라 이것만 하고 앉아있는 게 심상이 고쳐준다는 뜻이에요. 대충 쓰다듬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놓고 평강하다 평강하다. 사람들은요. 그런 위로의 메시지, 평강의 메시지, 세상적 평강의 메시지, 그런 격려들을 들으면요. 나가면서 눈물까지 흘려요. 그래 나는 될 거야. 행복해질 거야. 조금만 참자. 그래갖고 열심을 더 부려요. 막 신장을 팔아서 건축 헌금을 내고. 아니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간증하러 다니더라고요. 지금 나는 신장 팔아서 건축원금 냈더니 하나님이 사업을 다 일으켜주셨대. 그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장기들 팔아서 헌금하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 지어놔서 지금 전 세계의 그 큰 예배당들이 다 뭐예요? 관광지 됐잖아요. 미국에 있는 예배당의 공실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0%가 넘습니다. 근데 신장까지 팔아서 또 지어야 돼요. 80%가 텅 비어 있다는데. 그러니까 교회에 돈이 넘쳐나니까 뭐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는 100억 원을 펀드에 넣었다가 반토막이 나는 바람에 사임했다 그러더구만요. 엊그제 도대체 헌금을 얼마나 많이들 하셨길래 아니 교회에 여윳돈이 100억이 있습니까? 도대체 그런 열심들이 왜 나온 거죠? 이 세상에서 내가 한 만큼 평강으로 보상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까지 팔아서 헌금을 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수술해야 할 환자의 환부를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괜찮다 괜찮다 하고 위로만 하면 그 환자는 죽습니다. 근데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걸 모르고 감사하게 여긴다니까요. 나를 위로해주는 유일한 분 우리 목사님 주일날 교회만 가면 말씀으로 나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셔. 그게 죽이는 겁니다. 수술은 아파요. 자기 살과 뼈를 도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픕니다. 말씀은 검이거든요. 그 말씀의 검이 여러분의 환부를 도려내야 되는데 여러분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면 어떡해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바보들 같으니까 그러한 사기 잔치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거침없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사람들의 머릿수에 있거든요. 근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도 없고 그들의 가죽과 털과 고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 본인들도 죄가 뭔지 영원한 생명이 뭔지 하나님과의 화목이 뭔지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어줍지 않은 세상적 위로만 늘어놓고 악어와 악어새처럼 서로가 필요한 것들을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설교자와 회중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교회가 설교자의 밥벌이 장소가 아니라면 그런 유치한 장소가 아니라면 교인들이 많이 모이건 적게 모이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작은 교회 목회자는 그렇게 노회 와서도 길을 못 펴야 되죠? 왜 큰 교회 목사는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 와서 그렇게 당당해야 됩니까? 설교자가 회중의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그리고 그가 교회라는 게 인간의 지혜나 화술이나 설득이나 열심에 의해서 유지되고 확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자라면, 십자가와 보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 죄와 의와 심판과 부활, 이거 외에 더 보탤 말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평강을 누리고 계세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의 여러분의 욕망과 욕구가 채워지는 것에서 더 평강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을 실제로 감지를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기뻐서 여러분의 주변 환경이 배설물처럼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그 자리로 밀려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여전히 죄덩어리인 내 안에 천지의 창조주가 들어와서 연합되어져 있다는 그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쉬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투자해놓은 땅이나 건물이나 주식의 값이 오를 때 더 안도의 숨을 쉬십니까? 집값이 50만 불 오른 게 더 나아요. 내 안에 감지도 되지 않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다라는 그 말씀이 더 나아요. 솔직히. 여러분, 주님은 그러한 종류의 평강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러한 가짜 평강을 깨러 오셨다라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1절 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평강이란 단어거든요. 내가 세상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여기에서의 화평은 인간들이 추구하는 평강이에요. 평강이고 예수님이 주겠다고 한 평강은 예수님 측에서 만들어낸 평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강을 예수님의 평강이 지금 깨러 왔다는 거 아니에요. 전쟁 일으키러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전쟁 일으키러 왔다. 이 세상의 토지, 가옥, 재산, 가족, 관계 등으로 자신들의 평강을 추구하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내려오셔서 그것들과 심지어 가족 관계 안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자기의 힘으로 추구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난 그것조차도 잘라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평강회로의 첩경,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세상의 것들과 힘을 합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종류의 세상적 평강을 추구하는 자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런 것들이 왜 진짜 평강을 누리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철장으로 부수어 가시고 끊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고 의존하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화목이라니까요. 내 마음을 여러 군데에 두고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로 붙들고 있는 건 이건 불화란 말입니다. 내 마음이 이 세상에 보이는 여러 곳에 가 있으면 하나님은 당연히 참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이외에 이 보이는 것들,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보이는 것들을 끊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그때 이것들이 끊어지고 하나님께로만 내 관심이 집중이 되는 걸 화목이라 그래요. 이걸 하나님 절대 의존적 삶이라 그래요. 이게 원래의 인간, 처음 자리인 거예요. 호세아라는 남편만을 사랑해야 했던 창녀 고멜이 이 남자 저 남자 기웃거리다가 결국 남편에 의해서 다시 찾아지게 되어서 그 남편의 은혜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는 그게 구원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창녀 고멜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추파를 던지던 그 대상들이 끊어져야 되죠. 창녀 고멜의 마음에서 그것들이 끊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들의 실체가 창녀 고멜에게 들켜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폭로시키십니까? 이놈들이 창녀 고멜의 단물을 다 뽑아 먹더니 결국 단물 다 빠지니까 노예시장에 팔아버렸습니다. 고멜이 그걸 봤습니다. 그 자리에 남편이 가서 그 창녀를 사오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를 그토록 이용했던 자기가 한때 관심을 가졌던 그 대상들이 고멜에게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또다시 그들을 찾아와서 추파를 던질까요? 그건 미친년이죠.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평강의 도구와 수단으로 붙들고 있는 걸 바로 그렇게 폭로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의 힘들과 또 그것들이 인간들에게 약속한다고 하는 그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역사 속에서 인생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임한 자의 삶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 우리 사사기에서 배웠죠? 그 평강이라는 단어가 기드온의 이야기에 등장해요. 여호와 샬롬. 그죠? 기드온이 한 말이죠. 여호와 샬롬. 우리가 찬양 같은 데 많이 넣어서 부르는데 그 여호와 샬롬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이죠? 기드온이 하나님을 대하여 둘이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 죄인이 하나님과 대면하였는데도 죽지 않았어요. 요걸 평강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기드온이. 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안 죽었네? 어떻게 안 죽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두신 거잖아요. 그게 여호와 샬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샬롬, 평강이라는 걸 딱 감지하자마자 기드온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 바로 밑에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의 단을 헐렁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선물 받은 자들은 이 세상의 우상들을 동원하여 내가 원하는 아담적 평강 그런 것들을 원하면서 사는 게 자아 숭배의 삶이잖아요. 그걸 깨고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평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누리는 평강은 겉으로 볼 때는 전혀 평강처럼 보이지 않아야 돼요. 진짜 무시무시한 전쟁이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평강 속에 들어가 있는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하늘의 평강은 이 세상 우상들과의 전쟁을 말하는 거지. 이 세상 힘들을 얻어내서 자기의 육적자의 욕망을 성취하고 그 육적자를 살찌우는 게 아닌 거예요. 조금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못 배웠으면 어때요? 조금 못생기면 어떻고 조금 덜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금 안 알아주면 어때요? 아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취급해? 왜 근데 그걸 꼭 교회에 와서 밝히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대학을 나오고 한국에서 무슨 일 했는지 아무 관심 없어요. 그건 성도의 삶 속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식이 속을 속입니까? 망하셨나요? 병에 걸리셨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화목이 취소가 됩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 백성이 나와의 화평으로 이렇게 여전히 찬송을 그치지 않고 있다라는 그 자랑을 하고 싶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현실을 허락하고 계신지도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봐라, 나를 모르는 자들은 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있겠니? 그런데 저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화목, 그 평강을 꼭 붙들고 저걸 이겨내고 있잖아. 요걸 자랑하고 싶으셔서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털린 것들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털린 것들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실 때 다 놓고 가야 할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그 건강한 몸, 열심히 운동하고 다이어트하고 성형수술해서 만들어 놓은 그 건강한 몸, 나에 맞지 않은 그 동안, 죽을 때 그거 갖고 들어갑니까? 딴 걸로 바꿔줘요. 미안하지만 그때 아까워서 어떡할 거예요. 그거 못 갖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몸에 병 좀 걸렸다고 장애가 좀 있다고 뭐 그렇게 호들갑들을 떠세요. 바꿔줄 몸 이래서 바꿔야 된단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여러분의 실존을 경험케 해주는 게 병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그냥 그거 배우면 되는 거예요. 너무 보약 같은 거 많이 드시지 마세요. 살 때까지만 살다 가면 돼요. 여러분의 재산과 소유, 집과 땅, 돈, 주식, 채권 이런 것들 천국에서 쓸모 있습니까? 쓸모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세상에서 조금 먼저 털어버리신다는데 왜 거기에 그렇게 불만이 많으세요? 강화도령이 왕궁으로 입성할 때 자기가 나무꾼 때 쓰던 집신, 작대기, 지게 이런 거 왕궁으로 가지고 들어갔을까요? 못 갖고 들어오게 합니다. 왕궁에는 그게 쓰레기거든요. 그래서 강화도령이 왕궁으로 입성할 때는 그가 나무꾼으로 있으면서 쓰던 걸 다 태워버렸다니까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없애고 가야 할 것들을 평강의 도구로 붙들고 있다니까요. 바보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것의 가치를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정작 하나님과의 화평이 아니라 세상 힘과의 화평인 것 같아요. 도나, 나하고 좀 친해지자. 왜 넌 나만 보면 이렇게 도망가니? 그러지 않아요? 명예야, 나랑 좀 친해지자. 왜 나만 보면 이렇게 도망가? 인기야, 나랑 좀 친해지자.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에 힘을 쓰는 것보다는 세상 힘과의 화평에 너무나 많은 힘과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어요. 세상의 힘들과 사이좋게 사귀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아담적 욕망을 이 땅 안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게 오늘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이들의 진짜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예수님의 복음이 불편한 거예요. 목적이 다른 데에 있는데 엉뚱한 소리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자기는 다른 종류의 평안을 추구하고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평강을 이야기하는 설교자가 못마땅한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아도 사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는데 자꾸 하나님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니까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사람이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그런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왕족이었어요. 왕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수시로 수염을 뽑고 수시로 침을 뱉고 수시로 때리고 수시로 옷을 벗기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3년 동안 빨개벗고 다녀 뭐냐고요 이게 벙어리 만들어 와이프 죽여버려 그런데 그게 평강 속에 들어가 있는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만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 있는 자 평강 속에 들어가 있는 자의 삶이 그러하단 말입니다 평강을 얻은 그리고 평강을 전했던 설교했던 자들이 전부 그 순환의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길을 분명히 가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을 들고 평강의 나라인 평화의 나라인 천국을 들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전부 사망으로 던져집니다. 죽습니다.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거는요. 근데 예수님은 그 천국을 소개하시면서 기뻐하라 천국이 왔다 안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회개라는 건 메타노이아 유턴인 거예요. 니들이 지금 가는 길 잘못됐으니까 스톱 거꾸로 가라는 거예요. 반대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추구하고 열망하는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니까 그 세상 힘을 향한 잘못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의 자리로 복귀하라는 거예요.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너희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평강 그거 포기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라예요. 그랬더니 그 말이 못내 불편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때려 죽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그렇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로, 자기들의 소유로 얼마든지 평강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행위를 가치 있게 여겼는지 하나님 나라의 은혜성을 설교하던 예수님을요. 확 밀어서 죽이려고 낭떠러지로 끌고 가다가 죽이지 못하고 멈칫하고 쓰는 그런 만화 같은 장면을 연출해내는 거예요. 누가 보면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와 나아만의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은 니들처럼 율법 지켜서 종교행위 열심히 해서 제사 지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은혜로 주어지는 거라고 말씀을 했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서 죽이려고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만화같이 그들이 딱 다 서버리고 예수님만 이렇게 움직여서 다시 그들 사이로 도망가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날은 걸어가야 하는 걸음수가 정해져 있어요. 너무 화가 나갖고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와서 밀어 죽이려고 했는데 몇 발만 더 가서 밀면 되는데 다 왔어.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니까 막 가도 돼요. 얘네들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멈춰섰어. 저거 밀어야 되는데 손이 안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보들. 그게 너희들의 행위와 소유를 근거로 하여 평강을 얻고자 하는 바보들의 정체란다. 그리고 보라한 듯이 걸어가신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끝까지 못 가고 너 나중에 꼭 죽이고 말 거야 이러고 서 있었던 거죠. 보세요. 자기들의 행위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깁니까? 나같이 훌륭한 자가 어떻게 안식일날 일을 하냐는 거예요. 한 발만 더 가면 난 가치 없는 자 되니까 저거 나중에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내 가치는 여기서 챙겨야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평강을 얻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요. 내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게 세상의 평강 추구라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부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짜 평강은 자기 마음이 편한 대로 자기의 행위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늘의 평강은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겨버리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때 자유한 거예요. 그걸 평강이라 그래요. 알아서 하세요. 천수담 농사가 그거라 그랬죠? 가나안 땅에서의 농사. 거기는 물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씨앗 뿌려놓고 하나님 비 뿌려주면 먹고 안 뿌려주면 굶겠습니다. 이게 평강이에요. 그걸 진짜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불의의 관계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지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로 들어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믿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들에게만 평강이 온단 말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려우니 알아서 나의 인생을 선으로 완성시킬 것인가. 그 안전함, 그게 바로 평강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차피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은 실수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는 분이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이 선을 완성해 내실 거니까 나는 편안한 것입니다. 이걸 평강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어려워요. 수많은 고난과 시험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그 자리로 한발한발 우리가 가는 거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그것이 좀 더 확실하게 이해가 돼요. 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보시다시피 사도 요한도 요한 계시록이라는 편지 서두에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오늘 본문의 은혜와 평강 앞에 아포라는 전치사가 붙어있다는 걸 공부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아포라는 전치사가 붙어있는데 세 군데에 붙어있어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등장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등장합니다. 여기는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앞에 전부 아포가 붙어있어요. 그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평강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합작품으로 주어진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평강이라는 단어의 이해에 아주 도움이 되는 어구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리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로부터 평강이 주어졌다라는 그 대목이거든요. 그 부분을 원어로 보면 who is, who was, and who is to come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I am who I am을 현재, 과거, 미래, 시제로 각각 다른 모양으로 적어놓은 것이 똑같은 단어예요. I am who I am.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요한의 편지가 일곱 교회들에 전해졌을 때 구약에 능통했던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금방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I am who I am. 출애굽의 하나님을 떠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구약을 딸딸 외웠던 사람들이니까 그 구약의 출애굽기 속에 나타난 구원의 하나님을 떠올렸어요. 그들은 사도 요한의 은혜와 평강의 기원을 대하면서 그 출애굽 구원,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때도 계셨고 이제도 내 삶 속에 계시고 앞으로도 내 삶을 인도하실 거라면 그 출애굽 구원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임한 로마나 유대인들로부터 임한 이 고난을 반드시 선으로 합력시켜서 당신이 목적하시는 것을 이뤄내시고 마실 것이다 라는 평강을 상기시켰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거기에 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아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계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 내신 것처럼 내 삶 속에서도 당신의 언약을 성취해 내실 거야라는 이 현실 초월적 사고를 할 수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실망하거나 낙망하거나 목매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살아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이기시는 자의 삶인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걸 구약성경에서 인용한 건데 이사야서를 한번 가보세요. 41장 1절.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누가 역사를 결정했니? 누가 역사를 경륜하되? 물어보시는 거야. 내가 했잖아. 내가 처음이고 끝이야. 그리고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는 건 나밖에 없어. 내가 다 한 거거든. 그런데 너희들 왜 걱정하고 있어? 내가 역사의 주체란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고 어떤 목적을 갖고 그들을 끄집어냈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보냈다가 어떤 목적에 의해 그들을 건져냈다. 결국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니더냐. 너희들의 삶 속에 바벨론 뉴스, 애굽의 포로 생활 같은 그런 일들이, 현실들이 일어날 수 있단다. 그러나 그것으로 너희들이 절망해야 되겠니? 왜 너희들이 온전한 선으로 가는 그 과정에 있는 거라고는 생각 못하니? 이거 물어보시는 거야. 역사의 주인이 나잖아. 내가 한 거잖아. 너희들의 삶 속에 일어난 일도 내 장 중에서 허락된 거잖아. 이사야서 44장 1절 보세요.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대조, 내가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내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하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궁극적인 참복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참복을 주시기 위해서 바벨론 유수나 애굽의 포로 생활 등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지구의 복을 선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양육의 장으로 허락하신 인생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평강을 누리라는 거예요. 나는 어제도 너희와 함께 있었고 지금도 너와 관계하며 나중에도 너희의 하늘 유업 상속을 위해서 너희와 함께 있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신 언약을 한 번도 실패치 않으시고 이루신 분이고 이루고 계신 분이고 앞으로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게 어제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에게서 나온 평강이 왜 너희들의 현실 상황에 따라 변괴되고 소멸되어야 하느냐라는 하나님의 일갈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그 마귀의 세력은 지금은 위풍당당해 보이지만 곧 질이 멸렬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그 역사의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어제도 계셔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계시며 장차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확신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는 평강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아는 만큼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평강도 큽니다. 분명합니다. 그건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은혜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에 그가 처한 현실의 모든 상황들을 그 은혜의 보자기 안으로 다 던져넣어버려요. 내 삶 속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일, 10년 전에 그 일이 여러분에게 왔다면 여러분 목매달아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살아있지 않습니까? 변화된 거예요. 성숙된 겁니다. 견디고 있잖아요. 살아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좀 안 풀려도, 직장 문제가 좀 꼬여도, 다른 사람처럼 근사한 명예나 재산이 없어도,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기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마냥 기쁘기만 하고 마냥 행복하기만 할 거라는 말이 아니에요. 많이 아프고 많이 슬플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타고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안에 있을 때 성도는 또 하루를 그저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내이며 참음이에요. 뭐 대단한 게 인내 참음이 아니에요. 거기서 목매달지 않고 그냥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고 계시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이겨버리면 가롯 유다처럼 내 스스로 목매달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계시란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이 세상 것들을 자꾸 마음에서 빼앗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거예요. 잘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묵시 속에 완료된 평강이 우리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에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잘라내시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이 그 평강을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동일한 소원을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엉뚱한 평화, 자기들의 종교와 자기들의 행위와 자기들의 율법 지킴 이걸로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자기가치 향상, 자아실현 그리고 이 세상 것들을 끌어모으는 그러한 소유의 증대 이런 걸로 평강을 추구하고 있던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평강이 안 보였단 뜻이에요. 니들도 그걸 봤으면 좋겠는데 니들의 눈이 다른 데가 있구나. 니들의 마음이 다른 데가 있구나. 그러니까 니들이 평강할 리가 있니. 니들이 그걸 봤으면 좋겠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아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걸 좀 세상 것들을 거두어 가도 하나님과의 그 화평의 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이들은 하나님이 그걸 끊어내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떠나버린다니까요. 그런 게 하나님이라면 안 믿는다, 이러고. 왜? 내가 원하는 걸 안 주는 하나님이라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걸 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세상 것들의 털림의 삶, 그 삶 속에서 이것보다 하나님과의 화목, 그 하나님과의 평강이 더 소중한 것인데 그게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이 슬픔을 이겨내는구나 라는 걸 경험하고 가면 돼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여기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 15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뭘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대요, 우리가. 그 평강, 하나님이 선물해 주시는 그 평강.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보세요.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지금 밀려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이까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로. 그게 쉬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바로 그것을 돕는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의 목적과 관심을 두시면 안 된다니까요. 거기서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화목만 챙겨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것이며 안식과 기쁨을 주는 것임을 배우고 또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이 세상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듣기 싫어하는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도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근데 유난히 아멘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확실히 변태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러나 이 세상 속 나그네들이 하늘의 주인들이 맞는 것처럼 이 세상 속의 변태들이 하늘의 왕자와 공주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다음 주에도 서머나의 변태들의 모임은 더욱더 공고히 세워져 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결론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